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리브가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수인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었지요.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고요. 유교 사상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척들이 모두 모이면 남자와 여자가 상을 따로 놓고 식사를 했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반드시 남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점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불평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만은 예외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였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사 드보라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혼란의 시대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요.
드보라는 정말 멋진 여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도 맡아서 할 정도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드보라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설에 더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덧이 아내 여손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항상 사사가 죽고 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을 했네요.
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의 왕인 야빈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하솔이라는 곳은 이미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을 했던 곳이었지만 거주민을 완벽히 몰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서 약 10km쯤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북부 지역을 물려받았던 지파들은 그것 때문에 20여 년간을 고난을 받게 돼요.
야빈 왕에게는 당시 최신식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었어요. 여기엔 철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병들로만 구성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셨어요. 드보라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육체적인 힘, 즉 무력으로 싸우기보다는 지혜로 싸웠던 사사였어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정도라면 드보라의 인품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을 할 수 있으시겠지요?
드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았던 지혜로운 여성이었어요.
무력이 없었던 드보라는 자신을 대신해서 야빈을 무찔러 줄 수 있는 장수 바락을 부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기대스러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함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솔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개인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송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쪽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선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사사기 4장에서는 세 명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사사 드보라고요. 두 번째는 장군 바락, 세 번째는 평범한 주부 야엘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경우는 성경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박씨 부인전이라는 조선시대 때서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박씨 부인이라는 양반집 마님이 송나라를 쳐부시고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소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잠깐 박씨 부인전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까요?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에 올랐던 이득추는 나라에 충성하고 오진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 나라 안팎으로 칭찬을 듣던 인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이득춘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산에 사는 박초사라고 합니다.
이득춘은 박초사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와 깊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한편 박초사는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이 훗날 영웅 호걸이 될 것이라고 여겨서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어 혼인을 청하게 되지요.
이득추는 박초사의 딸이라면 재주와 덕이 보통은 넘을 것이라 생각하여 곧바로 혼인날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날이 다가오자 이득추는 아들 시백과 함께 금강산으로 떠납니다.
혼례식을 하는 동안 박씨 부인은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백은 아마도 신부가 부끄러워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두지 않았지요.
풍습대로라면 혼례가 끝나고 신랑은 처가에 사흘을 머물러야 했지만 박조사는 딸과 사이가 다음 날 당장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이득춘 역시 그 말에 동감하여 금강산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박씨 신부가 얼굴을 가리우고 있던 너울을 벗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본 집안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시어머니가 된 이득춘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못생긴 며느리라니. 우리 아들 시백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어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요?
당신 너무 그러지 마시오. 며느리가 비록 얼굴은 흉하지만 행실은 누가 봐도 반듯하지 않소. 그러니 절대 며느리를 급박하지 마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못생긴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었지요. 그건 새 신랑인 시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백은 신부 곁으로 가지도 않았고 결국 박씨 신부는 소박을 맞고 말았지요.
저런 못된 놈을 만나 나라도 며느리를 아껴주어야겠군.
소박을 당한 박씨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이득춘에게 뒤뜰에 작은 별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했지요. 이득춘은 박씨 며느리의 소원대로 별당을 짓고 따로 살게 해주었지요.
어느 날 이득춘이 나라에서 의정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금고리 입고 갈 마땅한 관복이 없었답니다. 고민하던 이득춘에게 박씨 며느리가 말했지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옷을 지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씨 며느리는 놀라운 바느질 솜씨로 관복을 하룻밤 만에 완성했고 그것을 본 가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가족들의 신뢰를 얻게 된 며느리는 시장에서 말을 한 마리 사다가 천리말을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팔아 집안의 재물을 늘리는데도 한 몫을 했습니다.
곧이어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려졌고 아들인 시백 역시 과거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백에게 소방맞았던 박씨 부인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신랑인 시백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빌었습니다. 과거 시험 하루 전날 박씨 부인은 연못에서 연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연적을 하녀를 통해 신랑인 시백에게 전했습니다.
시백은 여전히 못생긴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과거 시험장에서 박씨 부인이 전해진 연적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결국 시백은 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되었고 시백이 오사화를 꽂고 집으로 돌아오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지요.
온 집안이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했지만 박씨 부인이 모부는 별당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하녀와 박씨 부인만이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 마님 덕에 좋은 연적을 얻어 과거에 장원을 하셨는데도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가진 마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이 시백에 너무도 야속했어요. 며칠 뒤 박초사가 한양에 왔어요. 이 득추는 매우 기뻐하며 함께 수상에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지요.
박초사는 자신의 딸 따로 만나 그간 있었던 고통의 날들을 이제 모두 끝났고 우물물에 목욕을 하면 못난 외모의 허물이 벗겨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의 마음에 새긴 박씨는 아버지가 금강산으로 떠난 뒤 아버지의 말대로 우물물에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녀는 집안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일을 고했죠.
영감마님, 영감마님, 빨리 와보세요. 우리 별당 아씨가 못났던 외모의 허물이 벗겨지고 너무 고와지셨어요. 선녀 못지않게 아름다워지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앞다투어 별당으로 달려갔고 박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외모 때문에 박씨를 소방마쳤던 시백은 그동안 아내를 멀리했던 것을 너무도 후회했지요. 시백은 박씨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들인 박씨와 진정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한편 나라 밖에서는 청나라가 허시탐탐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는 조선을 황복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박씨 부인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기홍대라는 무예가 뛰어나고 아리따운 여인을 보내어 박씨 부인을 해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홍대가 몰랐던 것은 박씨 부인이 지혜와 외모뿐만 아니라 무예도 뛰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홍대는 결국 박씨 부인의 암살을 실패하고 이를 알게 된 시백은 궁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기홍대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어요. 깜짝 놀란 임금은 의주를 지키는 임경업 장군에게 국경의 수비를 단단히 해서 청나라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총으로 돌아간 기홍대는 박씨 부인에게 당한 일을 낱낱이 아뢰었고 황제는 영골대와 육렬대 형제에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러나 임경업이 지키고 있던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동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알게 되고 임경업 장군을 한양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나그네인 시백을 통해 임금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임금은 박씨 부인의 말을 무시했어요. 결국 청나라 군대에 크게 패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죠. 임금은 후회했지만 이미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용골대와 용을대는 온 조선을 침략하며 재물을 탈취했어요. 그러나 용율대는 박씨 부인의 손에 죽게 되고 이에 낙담한 용골대는 결국 탈취한 재물과 세자와 대군을 데리고 조선을 서둘러 빠져나갑니다.
남한산성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임금은 박씨 부인을 충렬 부인으로 봉하고 나라 일이 생길 때마다 불러서 전을 들었어요. 박씨 부인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시백은 이런 박씨 부인의 내조에 힘입어 출세를 하게 되지요. 두 사람은 평생 해로하다가 한 날 한 시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박씨 부인전 이야기는 상상이 가미된 서술이지만 두보라나 야엘처럼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이나 상황에 대해서 행동했던 여성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드보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바락이 드보라에게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살던 드보라에게 납달리 게데스에서 살던 바락이 가기 위해서는 야빈이 통치하던 하솔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즉시 드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 근대를 꾸리고 함께 갈 것을 청합니다.
바락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드보라는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어서 현장을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락은 승리의 기쁨을 드보라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락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성이었던 드보라의 지시를 받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전장에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엘이 시스라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주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들어쓰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 혹은 업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래 그저 통로일 뿐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야엘의 집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다만 모세의 장인이 후손이어서 그동안 서로 가깝게 지내긴 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세월이 오래 흐르고 자손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무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엘의 나그네인 헤벨은 친척 버린 이스라엘과 무르지고 대신 야빈 왕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락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던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마침 헤벨이 집을 비웠던 탓에 아내인 야엘이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야엘은 헤벨이 야빈과 한 통속이 된 것을 아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야빈 왕을 자신의 이득 때문에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엘은 시스라가 도망치온 곳과 자신의 나그네인 헤벨이 집에 없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야엘은 시스라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그가 경계를 풀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침내 그가 깊이 잠이 들자 야엘은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으로 그를 죽이고 여호와의 전쟁을 완성하게 됩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은 사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약해 보이지만 뿔을 가지고 있어서 적들을 그 뿔로 물리칠 수 있는 사냥과 시스라를 죽인 여장부 야엘의 모습이 어딘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엘의 행동은 그 당시 중동의 관습에 따르자면 절대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선님을 접대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가족을 신뢰해서 찾아온 선님을 배반하고 죽였다는 것은 절대 용납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겐족 속은 어쨌든 모세의 처갓집이었고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족속이었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하설왕 야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게 되었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전에 너무도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시스라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전사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야엘이 혼자서 어떻게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야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에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엘처럼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서도 시스라와 같은 강력한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 잘 배워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들어 크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발 목사입니다. 우리 예언 자매님, 미수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냈죠?
네. 우와.
자,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누구에게 좀 생각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뭐 그런 섬김, 이런 도움을 받았다.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어제 아침 일찍 안성 쪽에 내려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안성.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공동체 분이 선뜻 아침 일찍 이제 차로 같이 갔다 와주겠다고 해서 다녀온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와, 서울에서 네. 안성까지 네. 꽤 먼데 네. 그거를 함께 동행해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섬김인데
네. 네.
미소 자매님은요?
저는 최근에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료분께서 첫인상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약간 물어보기도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선뜻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또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줄 때 네. 굉장히 큰 고마움이 있는 거죠.
네.
네. 귀한 나눔, 마음의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오늘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대표하여서 김미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수와 네. 같았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을 먼저 행하여 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북조선과 남조선이 함께 신방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 자매님, 예언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참 잘 살고 싶어 해요.
맞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착하고 바르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만나서 역경의 세월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하여서 화가 날 때도 있죠.
맞아요. 요즘은 더더욱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재미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순교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말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남조선에서는요, 이게 미국말도 합쳐진 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헬조선은 조선이 지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부터 돌아보면 사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보릿고개도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전쟁의 시기도 있었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보면 그저 학교에 가면은 운동장에 수돗물 틀어놓고 그거 뭐 벌컥벌컥 마시고 굶주린 배를 채웠어요. 모든 것이 다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남조선이 1970년대에는요 다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독일에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윗세대 어르신 세대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 젊은 청년들은 지옥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르신들은 지금 사는 게 지옥조선이면 우리가 살던 옛 시절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처럼 많은 게 채워져도 힘들다라고 여겨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분노 계측기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연기가 올라오면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불이 나는 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분노 계측기가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재빠르게 깨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분노가 올라올 때 머릿속에서 삐뽀 삐뽀 하고 이제 경보가 울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감정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기 쉬우니까요.
이 감정 따라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냥 예배드리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가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보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분노 조절 장치가 있다는 거네요. 분노 계측기가 있어서 분노가 마구 올라올 때 분노 계측기를 보면서 화를 다스리는 거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데요.
네.
그냥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저는 불의한 것을 보면 화를 참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끝까지 버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성내고 분내는 것이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분이 담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거네요. 결국은 망치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 좋아하십니까?
네.
싫어하시나 보네요.
좋아합니다.
갈망하시죠. 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난 척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아홉 가지 열매가 다 성품과 연관되어 있네요.
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분노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분노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대처해서 분이 날 때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희락은 분노가 날 때 희락이 희락인 거고요. 좋은 기쁨, 화평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평화일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은 것도요. 분이 올라올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용서가 진짜 용서고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가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네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된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인데요. 성화된 존재를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죄를 짓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얘기로만 알려드릴게요. 그 한 가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답입니다.
머리로는 해야 된다고 이해하는데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동의 보상법이라고 해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받는 대로 갚아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그 개념을 뒤집어버리시는데요. 38절의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늘 듣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39절의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것을 육으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우리는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는 거죠.
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서 대어주라고요? 이거 정말 억울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소는 못할망정 맞지 않은 뺨까지 대어주라니 황당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소하지 말고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가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리를 같이 가면 나는 혼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걸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의 간청을 거절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구약을 좋아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죠.
저의 속마음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신약은 조금 뒤로 미루고 싶어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구약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구약에 머물지 말고 신약으로 넘어와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얼음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덜러 내어주고 속옷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는 뭐야?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럼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봐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의 것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난 건데요. 어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먹으려고 준비한 적은 양인데 나누었더니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제 더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만든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그거 나한테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 과부는요. 아 이거 마지막인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빼앗아 먹으려고 하다니 이 고약한 주의종이 다 있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냐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잖아요.
그 결과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한 꼭지 딱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잘 넘어가야 합니다. 저에게 스승 목사님이 있으세요. 한날은 말씀 시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많이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가난한 자들이 막 찾아오더래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겠네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러셨대요. 남조선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뭐 매주일, 매 일주일마다 5명씩 이러고 찾아왔대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교회 돈을 마구마구 퍼줄 순 없지 않나요?
그렇죠. 4명, 5명씩 오면 교회 돈을 마구 마음대로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의 개인 주머니를 털어서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액수가 커지지 않나요?
남조선 돈으로는 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뭐 5만 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50만 원, 뭐 30만 원 이것이 25년 전,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아이고 엄청나게 큰 돈이네요. 지금도 남조선 돈 25만 원, 3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25년 전이면 훨씬 더 큰 돈이었겠네요.
사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 당시 생활이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교화소 사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데 여기저기 재정을 후원받을 곳이 없고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계속 쌓이면 화병이 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면 스승 목사님이 특별히 대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비해서 도왔대요. 그랬더니 그냥 습관처럼 감사함 없이 받으러 와서는 감사한 마음도 없이 당연한 듯이 받아가더래요. 그 모습에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합니다.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화가 나실만 하죠.
그런데 한날은 또 왔길래 또 왔어 그리 생각하면서 화가 살짝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내일 오세요. 이제 돈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을 그렇게 쌓아놓고 삽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교회 돈을 그냥 막 빼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잠언서 3장 27절 28절이더래요.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희 스승 목사님 심장을 아주 그냥 훅 찌르는데요. 어쩜 이렇게 딱 맞는지 내일 오라고 하셨잖아요. 이웃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있는데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성경에 정말 별의별 말씀이 다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다시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돈 당시에 모든 거 200만 원을 다 드렸대요.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으니 어느 순간에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더라는 건데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내 것을 뺏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꿔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오늘 말씀이 저를 막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아팠겠다.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못 참고요. 뭔가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렇게 욱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 아직까지 나는 육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정당하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나의 감정들을 조절을 못하고 하는 행동이란 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를 가릴 수 있고 방해가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선을 계속 행하라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도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중에서 가장 절제가 필요한 나에게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언자매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소자매님 나눠줄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제가 지금은 학생이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그래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섬겨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은 약간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돈이 조금 뭐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을 갖고 싶고 그 이외에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이런 물질에 계속 제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금 저희가 본문에서도 많이 나눴던 것처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질에 순종만 할 때는 그런 권세를 아예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대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손을 행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들었습니다. 때론 구약의 말씀과 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하고 싶지만 나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대적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방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